마가복음 4장 33, 34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33,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 저희가 비유를 시작한 지 벌써 16번째, 그래서 오늘로 비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16번째면 4, 3, 12, 3달 했네요. 더 많은 비유가 있지만 이 정도로 비유를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비유 마지막 결론으로 잠시 말씀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바세바의 간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다뤘는데, 나단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한 소도 많고 가축이 많은 부자가 있었고 딱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던 가난한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난한 농부에게 암양 새끼는 함께 뒹굴고 잠도 자고 먹고 하면서 마치 자기 딸처럼 여겼던 그런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부자가 자기에게 그 많은 짐승 중 하나 잡는 것을 아까워 여겨서 그 가난한 자, 힘없고 연약한 그에게 가서 그의 딸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 대접을 했다. 여기까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듣고 분노하면서 당장 그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 인물인 줄 알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 잡아 죽여야 되고 배상을 4배나 그 법에 적절한 대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눈이 이 바세바에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는 감기고 바세바를 보고 있는 그런 눈이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비유로 얘기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까. 나단은 목숨 걸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충신을 그렇게 죽였던 왕이라면 선지자도 못 죽이란 분 없죠. 그렇게 목숨 걸고 왕 앞에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의 굉장히 목적과 그 효과가 극대화해서 그 입에서, 다윗 스스로 입에서 내가 죄인님,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아주 인간 스스로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인간의 언어와 그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옷 입혀서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 아니 가져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나단이 목적한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은 깨달아봐라, 미련한 사람은 배워서 깨달아라, 혹은 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저 이상한 신비스러운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단다.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명명백백한 바로 너희들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나라,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아 하나님 나라가 그거구나, 천국이 그거구나, 예수가 누구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들의 입술에서 받아내시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비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회적으로 말을 돌린다든지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말로 어렵게 해서 우둔한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분명케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일상에서 나오는 언어와 이미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비유였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문화로 설명할 때에 가장 잘 이해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성을 가장 잘 경험하도록, 그래서 적절한 고백을 받아내도록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략 뭐 중복되는 것 해서 중복되는 걸 좀 분류해서 보면 대략 한 60개 이상의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대략 한 16번에 걸쳐서 중요한 메이저, 아주 중요한 비유들을 다 보았습니다. 비유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비유는 제일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멋먹과 같으니. 비유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유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가르침의 3분의 1을 비유로 하십니다. 3분의 1을. 씨 뿌리는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품꾼의 비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뭐 이 모든 비유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이해되어지고 설명될 수 있는 이 비유들이에요. 어떤 이상한 나라에, 뭐 외국에, 또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아는 언어와 이미지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나라가 내가 가져와, 그 나라를 내가 가져왔고 지금 여기 그 나라가 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말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를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비유를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신 창조적 작업이에요. 비유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셨죠? 신집사님 지난번에 두 분이 신혼이 아니고 다녀오셨죠?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데 다녀오신 분이 그 그랜드 캐니언을 그냥 설명하고 묘사한다고 해봐요. 거기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에만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 알아먹겠습니까? 어떻게든 여기 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막 표현을 해낼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창조적 작업이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계신 그분이 유한한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것은 뭐 그냥 약간 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우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21세기를 살아요. 저렇게 큰 트럭들도 다니고 엄청나게 멋진 차들도 다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조선시대로 갔다 그래봐요. 그러면 차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엔진이 달린 저 차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일단 바퀴가 4개 있고 막 이런 그들의 언어를, 단어들을 취합해서 창조적으로 설명할 거냐? 답답할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경험하셨는데 거기에서 뭐 천국이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었는데 그게 이 땅의 현실 속으로 가져오시면서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창조적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아, 이 이야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비유를 들으셨을 텐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비유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서론 결론 빼고 14시간 14번에 걸친 비유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수정하고 좀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비유의 최고의 목적,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왔다 이겁니다. 내가 가져왔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장차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충만함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아주 구체적이고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와버린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 여기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투쟁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분노가 있고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 우리의 비명으로 채워갈 수밖에 없는 이 불합리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으로 파고 죄악이 관영한 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오심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성육신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심이에요. 성경 공부도 좀 한번 강조했지만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묶여있는 그 우리의 자리 속으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그분이 들어오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까 동일하게 죄의 육신,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침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고 경험한 자는 이미 그가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상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도를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 되신 그분의 통치와 영광과 생명의 풍성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이 몸부림치며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견디다 죽어서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영광을 체험하고 또 내 삶이 그분의 영광이 되는 매일매일의 역사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이 다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비유가 계속해서 우리가 본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한 주 지나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노트 테이킹을 하셨으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성경 공부를 좀 하시고 의문 나시면 저에게 또 물으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 비유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씨를 품어버리죠. 달란트 비유에서 지난주에 했던 가장 최근 거.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종들이 달란트를 받죠.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바로 장사를 하면서 달란트의 그 불어나는 생명력을 곧바로 경험하죠. 옥토가 씨를 품음으로써 씨에서부터 뿌리가 출발하는 그 생명력, 강력한 생명력을 이 옥토가 경험하게 되죠.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현실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오. 그 하나님 나라가 갖는 생명력의 무한하심,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비유의 말씀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비유에서 강조하는 요소 요소들을 보면은 전부 다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현실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일상에 뿌리를 내립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싹 틔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과 어떤 명상과 신비로 설명하지 않고 성도는 삶으로 살아서 증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비유를 듣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성도. 따라서 삶 속에서 만나는 천국, 그것이 갖는 구체적이고 아주 그 정확한 특징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깨닫고 보고 귀로 듣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같은 천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주는 것이 비유였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그러므로 비유를 듣는 성도들을 향해서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깨달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천국을 산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좀 졸리기도 하니까. 나는 천국을 산다. 예.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종말을 산다입니다. 보이는 현실에 묶여 마음을 빼앗기고 온 관심이 집중되어 살아 현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절대 끊기지 않는 영원으로 지속되는 그 나라에 우리는 몸을 싣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비유 속에 강조되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낭비와 소비입니다. 비유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받아가지고 저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밖으로 넘어가서 모든 걸 탕진하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결국 낭비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소비의 인생. 또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끝이 옵니다. 종말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낭비와 소비로 마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낭비, 소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기 힘과 능력과 또 자기의 실력에 의존해서 현실에 자기 스스로를 묶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낭비요 소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온다,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완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낭비와 소비에서 돌아섭니다. 이게 회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돌아서는 거죠. 낭비, 소비,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천국을 사는 성도들의 태도는 준비하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알았죠.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준비, 어떻게 준비하느냐예요. 성실하게,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망각하면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말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죠. 또 하나의 성품은 달란테 비유에서 보았듯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보면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가로막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만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담아낼 수 없는 가치. 다만 죄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순종하겠다는 헌신, 다짐, 이것이 바로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충성해야 된다는 아주 고귀한 성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성품들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는 종말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느새 그들의 삶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 말은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여기에는 공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공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의로는 매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만 또 여기에는 사랑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굽어서 품고 안아서 이해하고 넉넉히 품어 용서하는 그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웃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사람이 취했던 행동을 보면은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초월하죠. 넘어섭니다. 몇 번씩 용서해야 합니까? 70번씩 7번, 뭐 7번씩 7번, 어찌 됐건 어떤 숫자적인 제한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고 하는 비유의 강력한 초청이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예로우심, 그것처럼 명예롭게 성도가 살아라. 결국은 천국을 사는 성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어떤 규율을 지키면서 지켜야 할 법칙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곧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한이 그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외에도 엄청 많은데 이걸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거기에 따라 비유도 그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비유 가운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몇 개의 비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제자들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쓰는데 마가복음은 비유를 6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6개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마가가 무엇을 의도하고 이걸 기록했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너무 적어서 대충 그 6개의 비유 보면 은밀히 자라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포도원 비유, 무화과나무, 문지기 비유 이런 비유인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마가는 참 어떤 자연을 소재로 하는 비유를 일부러 선택했구나. 그러면서 어떤 식물의 성장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전원생활에 익숙한 비유를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요. 마태는 많은 비유를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어요.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세리, 건축자, 농장주인, 보석상인, 목자, 강도 그 비유의 표현도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예를 들면 임금에게 빚진 신하가 그 달란트가 1만 달란트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웅장함 크기의 가치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부리는 종과 군사 뭐 이 정도의 큰 규모 비교적 대단히 부유층에 대해서 마태는 굉장히 비유에 그 도입을 시키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보면 누가 역시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데 누가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히 마이너리티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들, 이름, 국적, 직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주면서 서민들, 예를 들면 나귀 한 마리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 개들을 벗삼는 거지 나사로, 목자와 한 마리의 양, 여자와 은전 하나,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는 은전 하나,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 세리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에 속한 소외계층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누가가 관심 갖는 부분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거기에 반해 마태는 굉장히 부유하고 웅장하면서 그 비교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죠. 자, 이런 일반적인 특징의 차이는 여러 가지 신학적 차이들도 두드러집니다. 뭐 여기 다 있는 사항들을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좀 요약해 보면은 누가는 비유를 통해서 회개와 구원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보듯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빚진 자, 잃은 양과 잃은 은전, 잃은 아들의 비유 뭐 이렇게 하면서 잃어버린 것에 구원의 초점을 많이 둡니다. 마태는 비유를 통해서 대단히 종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르면서 마지막 담화에서도 보면은 비유가 집중되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면서 분리하는 듯한 곡식과 가라지, 또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물에 걸린 고기들 중에 쓸 것과 버릴 것, 또 열처녀의 비유 중에 다섯과 다섯 이렇게 구분하는 분리. 그러면서 굉장히 성장하고 우렁차게, 웅장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종말을 사는 자들에게 헌신하도록 요청하죠. 결론적으로 이 비유에 대한 이 청중들의 반응은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세 부류입니다.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이해가 허락된 특별한 스페셜티를 가진 그룹이에요. 그만큼 이 비유가 이들에게만 허락됐다는 것은 어떤 이들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더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면서 그 천국의 삶을 자기들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지 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 걸 우리들은 깨달아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우월해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비유가 요청하는 것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자기들을 완전히 던져야 하는 운명. 마태복음 4장 우리가 본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너희에게만 이 비유를 깨닫도록. 그리고 34절에도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그들에게만 스페셜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먼저 비유를 깨닫는 너희가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 제자가 누구냐? 바로 그런 자예요. 마태복음 14장 51절 한 절만 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51절 14장 한번 읽자. 14장에 51절이 없네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아니고요. 제가 장수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찾기가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 누가? 비유를 깨달은 자들이. 그들은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천국의 삶을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 운명. 이들이 제자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운명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그대로 이양됩니다. 비유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반해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들은 비유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그들로는 구체적인 천국의 제자가 되도록 촉구를 받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이 대적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 거부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반대하면서 결국 그들이 실패하며 그 실패의 사례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한 달란트 맡은 자의 거절, 땅에 묻어버림, 달란트의 생명력을 막아버림. 이게 유대인들의 실수였고 예수님의 오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것이 바로 대적자들. 그들로 하여금 마태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선언하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신비스럽고 이 정도로 끝내는 특별한 귀가 쫑긋한 이야기를 복음서 기자들이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이 비유를 깨닫는 너희는 지금 즉시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고 그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현재성과 미래성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그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운행하고 이루어져가고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아 이 나라 안에는 불순종과 순종이 있고 의심과 믿음이 있으며 배신과 헌신이 있고 그리고 배척과 수용이 있습니다. 이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게 이 세상에 온 것이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이 불순종으로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천국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 시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시간은 성도들에게는 충성과 순종과 헌신으로 채워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나라는 곧 완성될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주 동안 비유를 보면서 단지 지식적으로 누가 비유 얘기했을 때 그거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야, 잘못됐어,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비유의 깨달음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 나라, 지금 내 안으로 이미 들어와 버린 그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